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 혹시 성경에 어떤 장면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떠오르십니까?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 같으십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부활은 분명히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실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나사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자는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이곳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마르다가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부활은 지금 바로 현재 일어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바울은 부활이 분명히 일어난 사건으로 실제임을 말했고 예수님은 부활이 바로 우리 곁에 지금 우리 곁에 실제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쓴 책이 누가복음이었고 사도행전은 두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공생애 기간 동안 사역하심,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신 일과 부활과 승천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이 승천 이후에 세워진 공동체, 즉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공동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한 당부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남기신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들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낯설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도망침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이전의 삶도 그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한참을 헤매는 모습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윗의 때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때는 전쟁을 치렀다 하면 백전백승을 거두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나라에 떵떵거릴 만큼 국력이 막강했습니다.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도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만 했습니까? 그때에는 신앙에 있어서도 엄청난 부흥기였습니다. 성전을 지을 계획을 할 만큼 가장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러한 총체적인 회복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회복해서 막강한 나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이 회복은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오해들의 연장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달라진 고백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그 때와 시기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부활이라는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한 덕분일까요? 둘 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짧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일은 이미 이전에 그들은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에 이 역시 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완전한 변화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의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던 베드로는 완전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은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이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자신의 삶이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났으니 이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같이 다 주를 버리고 도망친 이들이었으니 이런 반응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 묻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잊혀지지 않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실패를 주님이 다시 직면케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실패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 잔인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잔인함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주어진 온전한 자비였습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분명히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주를 믿는 것, 또 주를 따르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 또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려고 했던 것,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봤지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실패한 자리로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고 하는 그 일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리고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사실은 몰랐고 못 믿었으며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주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됐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 호언장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경험들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두 일어났을 거라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처음에는 주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알아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그때 뜨거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이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새롭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벗어나 주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 그분의 찾아가심으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의 고백은 마치 욥의 고백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남겨진 자들은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죽기까지 끝나지 않은 기다림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성령은 내리셨지만 제자들이 물었던 물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며 남겨진 이들로 하여금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장면은 천사가 제자들을 향해 하늘로 올려주신 그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이야기하며 끝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마지막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지만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운명이 그랬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모두 다 기다림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의 모습을 좀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천방지축이고 덜렁대고 이렇다 하게 잘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실수도 많고 마음만 앞서가서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진다고까지 합니다. 별로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동안 함께했던 시간 동안 이런 모습들을 무수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를 조금 변화해보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조금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바울에게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긴 하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과는 서로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죽을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태평하게 꿀잠을 자버립니다. 얼마나 꿀잠을 잤길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깨웁니다. 혹시 천사가 어떻게 깨웠는지 아십니까?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의 기록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바울의 사역을 지지해주고 그를 위한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제 베드로는 교회의 어른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어떤 기다림의 사람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관찰자들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그가 직접 쓴 편지를 통해서입니다. 그의 편지인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의 가치관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는 박해와 핍박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 위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꼴불견의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상대의 상황을 깊이 알지 못하면서 섣불리 하는 위로가 가장 큰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가 박해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그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은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핍박을 받는 이들을 위로했다면 그것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자면 베드로의 이 편지는 진정한 위로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들과 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한 핍박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더한 박해나 핍박은 너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신과 함께 따라 걷고 있는 이들에게 등불과 같은 어른이 되어준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밝힌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 중에 있으면서 자신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을 편지의 수신자들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함께 성도된 공동체로 보낸 이 편지야말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인사말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혹시 어떤 말이 눈에 띄십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이어서 다시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부릅니다. 나그네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 아닙니까? 저는 이 표현들 안에 베드로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의 걱정은 나그네라는 표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오해가 생기겠습니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본향은 따로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대충 살아가지 뭐 이렇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떠날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사나 싶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더 좋은 본향이 있으니 이 땅에서 살면 대충 살다가 끝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 한때 아주 유명하게 떠돌던 극한 직업에 대한 후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직업인지 아십니까?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 청소 알바였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잠깐 머무르다 떠나는 곳이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엉망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만큼 어지럽혀 놓고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 집이라 생각하지 않으니 자기 집이 아니라 생각하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 집을 어지럽히게 되면 결국 누가 치워야 됩니까? 결국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치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공공장소는 내가 치우지 않고 떠나도 내가 치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쉽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부담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오해할 경우 이와 같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을 그리는 나그네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님으로의 나그네 생활을 하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하늘 본향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희생과 양보로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이며 부르신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생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누릴 장래의 은혜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고난 안에 살 수밖에 없다는 역설을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신자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기다림이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소망함으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리에서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들로 너무 많이 채우려고 소망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만은 끝이 없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적은 돈으로 원하는 만큼의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주인공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땅에 대한 미련을 끝내버리지 못해 조금만 더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죽음을 통해 얻은 땅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2m 조금 넘는 땅을 차지하고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소망하는 나그네로 사시되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사십시오. 결국 그것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의 삶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미련을 버리는 나그네로 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마 앞에 설명드렸던 베드로와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요한을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그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노인의 이미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조금 신기한 부분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당연히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총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총 28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24번은 침례 요한을 지칭할 때 사용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4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나머지 4번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자신이 쓴 책에 자신의 이름은 쏙 빼놓고 자신과 동명이인의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자신의 책을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자기 자신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본인을 등장시킬 때는 이름이 아니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은 사랑하시는 자 또는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이 책의 독자들이 이 내용만 보더라도 대번에 이게 누구인지 알 법하니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특징을 아주 잘 살려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젊은 미소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 옆에 요한에게 얼굴을 아주 가까이 들이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아무도 모르시나 보네요. 베드로입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리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물어도 될 텐데 굳이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다빈치가 이 장면을 그림에 잘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시니까 그에게는 조금 더 많은 진실을 말씀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담긴 행동이 담긴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제자들 사이에 요한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이 티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한의 공동체 속에도 공공연하게 다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과 더불어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불린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사랑의 편지 또는 진리의 편지라 불렸습니다. 그 편지 안에 사랑에 대한 사상이 듬뿍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떠한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그렇게 사랑받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5장 후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요한은 그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심을 다시금 전합니다. 이는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재차 말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은 우리로 어둠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삶은 구별된 삶이어야 하고 성숙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핍박과 박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밝은 빛이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신자들이 그분과의 사귐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같은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빛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을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모든 신자들에게 이 경험이 독일하게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된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앞선 내용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신자와 신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때에도 걸리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밀어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좋은 기억으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고장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마음 상태도 좋지 못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나 더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죄인된 심정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실상은 억울해요.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심각하게 미워하고 밀어낸다는 건 상대가 그만큼 내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당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찜찜함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아릅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해요. 저는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제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차례입니다. 저는 상대에게 악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 사람은 이렇게나 많은 악을 저에게 행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결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자기 최면을 열심히 걸어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자꾸 그 문제를 건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고 눈이 멀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걸림이 사실은 복입니다. 이렇게 걸림이 없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감각이 심각하게 고장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일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뉘우치고 나한테 찾아와서 깍듯하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한 실수보다 몇 배 더 많은 보상을 해줘서가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절대로 주님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내게 행하셨듯이 긍휼과 자비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주님께 그 사랑을 그대로 드린 자입니다. 그의 삶이 그랬습니다. 핍박과 박해 중에도 끝까지 견디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또 자기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주님께 돌려드리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의 곁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에게 갚으라고 말이죠. 작은 자에게 행한 섬김이 나를 섬기는 것이라면서요. 하나님께 드릴 최선의 사랑 고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말은 사랑하라 라는 이 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행신가족 여러분, 요한의 기다림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었고 그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왜 옆 사람과 화평하게 못 지내십니까? 옆 사람이 자꾸 자극하고 긁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긁어내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성대로 행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부터 챙기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을 긁지 않고 상처를 안 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져주고 내게 상처를 줘도 안아주고 나한테 삐딱하게 대해도 나는 깍듯하게 대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기다림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고 또 주는 삶입니다. 나한테 도저히 갚지 못할 사람에게 더 많이 꿔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받을 수 없는 빌려주는 미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 억울함을 자꾸 묵상하지 않는 것, 내가 본 피해를 자꾸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것, 상대의 실수에 대해서 눈 감아주는 것,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주는 것, 그렇게 사는 게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은혜를 외친 베드로와 밧모섬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을 외친 요한,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 자신들이 받은 것을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 그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실수를 묻지 않으셨고 그가 한 잘못을 꼬집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다림은 은혜를 행하며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요한은 유배지에서도 사랑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특별하고 고유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은 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우리 역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신부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